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운반 수단이 속도나 범위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행위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약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1953년 이래 보지 못한 수준의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 이란, 테러 조직 등과 함께 여전히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어제 열린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캐벌리어스를 129대 120으로 꺾고 2년 만에 NBA 정상에 올랐습니다. 워리어스는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캐벌리어스에게 패배했었습니다. 현재 NBA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로 평가되는 워리어스의 공격수 케빈 듀렌트는 마지막 경기에서 39점을 넣었습니다. NBA 10년 차인 듀렌트는 NBA 우승이 처음으로 지난 9년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뛰다가 1년 전 워리어스에 합류했습니다. 워리어스 주력 공격수 스테픈 커리는 5차전에서 득점 34점과 도움 10개를 기록했고 안드레 이과달라는 20점을 넣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알렉세이 나발리 씨에게 어제 구류 30일을 선고했습니다. 12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곳곳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발리 씨는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체포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던 나발리 씨는 인터넷에 자신이 구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찰이 어제 시위 현장에서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민간단체 집계에 따르면 어제 시위와 관련해 모스크바에서만 적어도 600명,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300명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어제 이 같은 조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952년에 발효된 이민 국적법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줬지만 이민 문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이슬람 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 시각으로 13일 오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합니다. 위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의 퇴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 정보위와 연방수사국은 러시아가 지난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대선 전 러시아 대사를 두 번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연방수사국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올해 초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오늘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 관계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총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세계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 회담 및
조지명자는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된 가운데 중국 기업 등이 북한의 무인 비행체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평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조지명자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경수로 사업지원 기획단 정책조정부장과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지냈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남북회담 대표로도 참여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맡을 당시엔 개성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3일 장관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겁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은 어렵고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맡아 이듬해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정상회담에 기록을 위해 배석했고 북한 측과의 14 정상선언 문안 조율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2007년 8월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특사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남북관계를 푸는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위협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을 맡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조 후보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 때문에 북한도 만만치 않은 대화 상대로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그 회담한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좀 가히 볼 수 없는 그리고 또 북한이 과거의 어떤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서도 뭐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통일부 차관에 천혜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천 차관 또한 통일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대북 정책통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아베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일행을 만나 북핵 상황 전개에 대해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핵 폐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IAEA 이사회 개막일인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ast year, the DPRK came conducted two tests on a nuclear explosive device.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을 준수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intensify our analytical work in order to maintain and strengthen our knowledge.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아마노 총장은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2009년 4월 이후 위성 사진과 무역 등 공개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분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아마노 총장은 현재 북한과 어떤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그러나 기회가 생길 경우 신속하게 사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IAEA 사찰단에 북한 복귀 계획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모든 대응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수단을 사용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s we have said before, all options for responding to future provocations must remain on the table.
캐티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머지않았다며 미 본토 전역이 타격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멈추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return to serious talks.
한편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뉴질랜드가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에 제공했던 인도적 지원을 최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st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리치 앨런 대변인은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이 그런 반응을 보게 되고 안정과 안전, 평화를 향한 보다 건설적인 진로를 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피 흘리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온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에 미한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간부와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2사단 100주년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의 우호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주한미군 2사단은 6.25 전쟁 때 투입된 첫 미군 부대로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감사와 환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다른 사유로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강원도 야산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는데요. 여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소형 무인기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정찰했으며 1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엔 지난 4월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사드 배치 이후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게 확인됐으며 성주 북쪽 수킬로미터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 지역 남쪽 수킬로미터를 돌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며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사진 수백여 장 대부분이 임야와 민가 사진이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북상해 사드 배치 지역을 찍고 인제 지역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기는 고도 2에서 3km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했지만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찍은 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성주 지역을 촬영한 뒤 군사 분계선을 향해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남측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전략시설이라도 정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북한 무인기가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비행체가 아니고 촬영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한국 전역과 주한미군 전략시설 배치 장소를 지속해서 정찰하는 건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북한에서 정찰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드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사드가 그 유닛이 많잖아요. 레이더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발사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배치가 된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자체 인공위성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도발이죠. 왜냐하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발이죠.
고 박사는 이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선 섬과 같은 한국의 주변국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뿐이고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인공위성을 보유해 무인기를 보낼 필요가 없는 만큼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고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지역까지 깊숙이 무인기를 보낸 걸 보면 추락을 가정하고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한국 내 군사작전 지역과 주한미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상황에서 추락을 감안해 조잡한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뭐 고아지 사진은 아니더라도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정기적으로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무인기들은 또 그런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잘 보내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추락하더라도 전혀 북한에서는 데미지를 안 주잖아요. 뭐 싸우려니까 내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 우리 그런 거 몰라 이러면서.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달 8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만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들이 무인기로 찍은 것이라면 이번 비행체 이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사드 부지를 촬영하고 돌아갔다는 반증이 됩니다. 다만 한국 군당국이 확보한 이번 무인기의 촬영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2014년에도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무인기는 당시보다 비행 수준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상공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후방지역 군사시설까지 정탐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한국군이 이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능력을 최대한 빨리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그리고 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 석대는 수도권과 서북도서 등 상대적으로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무인기는 북한 어느 지역에서 이륙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성주 상공을 선회해 강원도 인제까지 비행함으로써 비행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주에서부터 무인기가 발견된 인제 부근 군사 분계선까지는 270여 킬로미터로 이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고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경우 비행거리는 500km를 훨씬 넘습니다. 지난 2014년 발견된 무인기에는 단발 엔진이 달려 있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쌍발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을 달아 추력을 키워 비행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상대 지역 상공 존중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무인기 엔진을 개선해 비행거리를 늘리고 속도도 높이면서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을 줄여 추적을 따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육군은 현재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비행체 탐지 능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핵심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전술 적어도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10여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도 전방 지역에서 적어도로 침투하는 경비행기 AN-2기 등을 탐지하기 위해 적어도 감시용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접경 지역이 넓어 전체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의 작전 요구 성능에 소형 무인기 탐지 능력을 추가했으나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사 위성이 없는 북한은 대남 감시 정찰을 위해 무인기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은 현재 3,400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무인기를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인기로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1과 방현2가 있지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를 개발하는 등 무인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무인 비행체를 약 300여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은 북한의 무인 비행체 유통에 중국인 등이 핵심 역할을 했다며 이 북한으로 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인 비행체 제작에 중국 기업 등이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지난 2014년 한국 백령도에 추락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기종의 이름이 UV-10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플라이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사를 제조사로 지목하고 또 다른 베이징 소재 회사인 레드차이나 지오시스템사가 이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 무인 비행체는 자오더웬이란 인물의 손에 들어갔으며 이어 중국계 이름을 쓰는 주종시안이란 사람이 자오더웬에게 총 7대를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 패널은 총 7대의 UV-10이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한국 강원도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비행체가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를 진행한 북한의 무인 비행체가 백령도에서 수거한 UV-10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발견된 기종도 당시와 같은 UV-1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 측에 이들 UV-10 비행체들이 북한으로 옮겨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중간업자에 의존하고 현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업용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것처럼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자체 보고서에 북한의 무인 비행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비행체를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의 부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해외 부품이 중국으로 판매된 뒤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겁니다. 특히 무인 비행체에 사용된 자동 제어 장치의 경우 최종 구매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재수출 혹은 재판매 금지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보고서들은 또 유엔 회원국들의 조사를 토대로 북한이 정찰과 전투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인 비행체 약 30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이 정찰 목적의 무인 비행체 조달과 생산, 운용에 관여하고 있으며 전투용 무인 비행체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가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사일 방어 예산도 관심인데요.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에 79억 달러,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2억 3천만 달러를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달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게 핵심 목적으로 지난해보다 3억 7,9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본토와 지역 방어, 새로운 무기 능력 개발, 우주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말 단계 방어 체계인 사드는 2억 3,020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사드 예산이 사정거리가 다른 탄도미사일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선과 사드 포대가 통합작전 능력을 개선하는 데 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620만 달러는 종말 방어 능력 시험에 투입되고 4억 5,160만 달러는 요격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장비 구매에 투입됩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2018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말까지 사드 요격미사일 52기를 추가로 미 육군에 전달해 총 210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8기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해 계획대로 총 44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가운데 개량형 RKB 개발에 4억 6,550만 달러, 관련 작전 유지 비용에 1억 3,790만 달러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미국 본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능력 개선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몇 차례 한반도 인근에 파견됐던 해상 엑스밴드 레이더 관련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 책정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 레이더의 비상작전 수행 능력을 기존 121에서 331로 연장하는 데 예산을 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태평양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령부는 최근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축구장보다 더 큰 해상 엑스밴드 레이더를 요격시험에 투입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에 3억 5,7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 레이더의 추가 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머스 하비 국방부 전략계획 능력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7일 의회 청문회에서 개량형 순항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하비 차관보 대행의 증언 다음 날인 8일 동해 원산 지역에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9일 발표했었습니다. 제임스 링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2020년까지는 미국으로 향하는 어떤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최근에 발의한 인도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강화 법안은 미사일 방어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인도족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 3건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나눔 인터내셔널과 남북 함께 살기 운동, 그리고 국제 푸른 나무 등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승인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 승인은 북한이 지난 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방북 요청을 거부한 뒤 8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한국 정부가 승인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북한에 미화 15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우려 때문에 지난해 이 같은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북한에 뉴질랜드 달러화로 21만 5천 달러, 미화로 15만 5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뉴질랜드 민간단체 납세자 조합에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정부 답변서에 따르면 지원 건수는 총 15건으로 북한 고아 지원 사업과 식량 가공 장비 구입,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 트랙터와 트레일러 구입, 직업훈련시설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서울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자체 기금을 통해 미화로 연간 약 2만 2천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식량 공급과 위생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외국의 비정부기구에 제공됐다고 뉴질랜드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에 직접 전달된 지원금은 없었으며 대사관 기금 제공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 같은 지원이 지난해 중단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발행되는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은 11일 제리 브라운리 외교장관이 성명을 통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북 지원을 중단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빵 공장을 둘러보고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방북합니다. 이 단체는 올해 황해남도 해주에도 새로운 빵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북녘 어린이사랑이 빵 공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단체의 조지리 대표는 12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는 19일부터 6일간 방북해 빵 공장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밀가루 40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방북이 올 들어 처음이라며 앞서 두 차례 방북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평양과 사리원, 향산, 남포, 과일군 내 빵공장과 유치원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인 북녘어린이사랑의 조지리 대표는 지난 2001년 영국 시민권을 받고 이듬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6년 함경도 라진 지역에 처음으로 빵공장을 세워 하루 2,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평양과 평안북도 향산군, 황해북도 사리원, 남포, 황해남도 과일군 등 6개 지역에 빵공장을 세워 현재 2만 4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1명에게 한 달간 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돈 4파운드, 미화 5달러가 필요합니다. 북녘어린이사랑은 영국의 바나바스 단체와 옥스팜 홍콩 지부, 교회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황해남도 해주에 계획했던 새로운 빵공장을 자금 부족 때문에 세우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해주에 7번째 빵공장을 반드시 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한국 내 탈북자 김연희 씨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송환을 연계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한국 측이 김연희 씨를 송환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북한에 붙잡혀 있는 한국 국민들의 송환 문제를 연계시키려고 책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모략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김정욱 씨 등 한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식의 인질 교환을 시도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8년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해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저먼타운의 한 단독주택. Really? 그레이스 조 씨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의 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조 씨와 구면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집이 시끌시끌한데.
네네네.
네, 여기는 언제부터 미국인 부부랑 같이?
네, 미국인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지금 1년째 살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 언니가 지금 여기에서 묵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는 동안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주에서 지내고 있던 언니의 장기 방문에 조 씨도 거처를 옮긴 것인데요.
네, 언니랑 형부랑 되게 좋으셔서 북한 분들 이제 도우시는 거로 되게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집이 어차피 있으니까 방도 있고 해서 트랜지션 동안은 있어도 된다고 해서 네, 여기서 잠시 있을 것 같아요.
조 씨가 말하는 언니와 형부는 조씨 자매가 지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사실 여기 집주인 언니가 저희들 웹사이트랑 이런 데 통해서 알아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저희가 올해 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약속 잡고 한번 만나 뵀었고요.
언니, 탈북자를 돕고 싶어서 찾다가 네, 연락했다고?
네, 찾다가 연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조사 이제 뭐 링크나 다른 단체들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NK 뉴스에 관심 있으셔서 연락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난 후로는 서류 또 알아가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서로 마음도 맞고 얘기 또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도 앞으로
스스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3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 조 씨는 자신은 참 인복이 많은 것 같다며 미소를 짓습니다. 함께 살던 엄마와 언니가 다른 주에 가 있는 동안 조 씨는 거처할 곳과 차량 문제 등을 주변으로부터 도움받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조 씨의 자매를 친동생 대하듯 하는 집주인 언니의 배려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더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집주인 언니가 예, 이제는 또 집주인 언니가 투자자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니랑 이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랑 이런 거 얘기하고 다음 스텝이 뭔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 씨는 현재 가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30대 여성이 조 씨 자매의 사업 투자자로 나선 겁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조 씨 자매와 이 여성은 최근 홈케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문 조언을 해줄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컨설팅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해서 버지니아로 한다고 정했고요. 아, 시작은 이제 이런 서류 이런 걸 다 신청을 하면은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면은 저희가 오피스까지는 찾고 이제 진행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는 뭐 아마 웹사이트나 뭐 브로셔나 뭐 이런 거 지금 제작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초 다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조 씨 가족이 처음 둥지를 틀었던 바로 이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고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들어야 하고 치과 의사 보조사 업무도 6월부터 시작했고 인권 활동을 하며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조 씨.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는 비즈니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운영돼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이제 10분의 1이 단체로 가서 이제 단체가 운영이 될 거고요. 나머지로 이제 투자자 언니랑 저희랑 반반을 해서 이제 가족 생활도 좀 정착이 되고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걱정이 없고 그런 일에 이제 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 가족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셋업을 해서 회사가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이제 간호사 더렉터가 이제 맡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저는 또 공부에 또 전념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빨리 안착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가족
여름방학이 끝나면 학교 수업도 줄이고 무엇보다 치과 의사의 꿈은 그야말로 장기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구상해왔던 사업이니 후원자가 나타났을 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 씨는 앞으로 설립할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회사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는 안 돼요. 간호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간호사를 이제 하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사한테 돈을 주고 간호사가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수입 구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등록이 되고 등록된 시간을 이제 메디케이드에다 주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정부에서 그걸 하고 이제
쉽게 말해 주정부와 연계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른이 등을 간병해 줄 사람을 교육시켜 환자의 집으로 보내주는 회사입니다.
개인이 고용하면은 돈이 엄청 나가요. 일주일만 해도 4-5천 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꼭 이런 기관이나 사업체를 끼고 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에서 네, 돈 주는 거니까 개인으로 잡기는 너무 힘들죠. 우리 가족분
미국의 의료 제도 가운데 하나인 메디케이드는 일정 가계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 씨의 회사 설립도 이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매우 비싸고 간병인 신원도 불확실한 데다 휠체어 주문에서 다양한 물품을 주문 관리하는 모든 일을 환자를 대신해주는 간병인 용역, 의료지원 회사들을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들도 절반은 환자가 된다며 사업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가족분들이 자제분들이 돌봐야 되는데 자제분들이 나가서 풀타임을 일을 하셔야지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도 집에 계시면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힘드시니까 생활에 이게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 일할 수 있든지 자제분들은 나가서 마음 편히 일을 하시고 안 계시는 동안은 간병사분이 자제분 대신에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약도 드리고 뭐 잠시 뭐 운동도 살짝 해드리고 뭐 만약 누워 계시는 분들이면은 몸도 닦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손이 가야 될 이런 일들을 해드리고.
조 씨의 가족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북한 인권단체 운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나 늘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돈을 단체에다 넣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든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엔
조 씨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탈북민연대는 1년에 한 번 꼴로 탈북자 구출기금 마련 음악회를 열어왔습니다.
너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서투르기도 하고 들어간 돈만큼 이제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출해야 할 탈북자 명단은 늘 손에 쥐고 있지만 충분한 비용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조 씨는 자립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졌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는 그레이스 조의 마지막 사연이 이어집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의 작은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경상도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려서 오늘 화제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멜론이 생산되는 등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 좀 살펴보겠고요.
네.
한국 초등학교에서 요즘 바둑이나 주산 한자 교실이 인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육은 아날로그식을 찾는 이유, 집중력 향상과 인성 함양에 이런 교실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초소식 조금 뭐랄까요? 놀랍기도 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뭐 한국에서 파는 바나나는 해외에서 수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사람 손가락 길이만큼의 아주 진초록색에 익지 않은 바나나입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대구산 바나나 맛이 어떨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 소식을 보면서 이게 정말 바나나인가 몇 번이고 사진도 보고 영상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나나 맞습니다. 대구의 한 가정집 바깥 정원에 바나나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이 꽃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아래로 바나나가 쏙 올라와 있는데 한 6송이 정도가 됐습니다.
예.
한국에서 진짜 바나나가 열리는구나, 바나나가 열릴 만큼 기온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사진을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중에서 파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쿠모의 아기 바나나죠.
네.
네. 오늘 한국에서 대구 바나나 소식을 정말 모를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게 화제의 사진이 됐습니다.
예.
처음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 이틀 전에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서 전해지면서 언론사 기자가 이 바나나가 열린 집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요. 영상을 찍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얼마나 더우면 바나나가 열릴까 하는 반응과 함께 대구에서 지내봤다, 대구의 더위가 이렇더라, 뭐 이런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 쏟아졌고요.
네.
바나나 영양소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또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소식, 뭐 관심을 주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대구는 사과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전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대구에 바나나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나나가 열렸다는 거. 네.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 언론사들이 왜 이 집에 바나나 나무가 심겨져 있게 됐나 뭐 이런 부분 아직 뭐 자세하게 전하진 않았는데,
예.
하여튼 뭐 실내에 있었던 바나나 나무가 바깥에 나와 이렇게 옮겨 심게 된 거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 바나나가 바깥 정원에 심어져 있고 겨울철을 거뜬하게 지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랍니다.
예.
겨울에 10도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바나나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27도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바나나가 열리게 됐을까? 좀 아주 신기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구의 더위, 이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의 더위가 바나나를 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심이 오늘 하루 종일 대구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프리카. 이 뭔가 아프리카와 합쳐진 말 같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의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방불케 할 만큼 살인적인 더위라고 해서 대프리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나나는 뭐 한때 한국에서 좀 귀한 과일로 취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열렸다고 보니까 머지않아서 대구, 정말 대구산 바나나를 먹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또 오늘 내놨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화제가 집중된 것인데요. 아직은 전문적으로 생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그 바나나가 열린 것도 뭐 이벤트성, 어쩌다 보니 그렇게 열린 것이지 경제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구가 한편으론 그만큼 덥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한국 기온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남부지방에서는 이미 뭐 아열대 과일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네. 그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파파야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도 따뜻해진 덕에 동남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감귤 농장에서 애플망고 농장으로 바꾸는 그런 농장들도 있습니다.
네.
경남 통영에서는 피타야라고 불리는 그 용과 드래곤 프루시라고 하는데, 이 대만이 원산지인데 이것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역시
네.
그 백향과 패션 프루츠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소식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강원도 양구에서 아열대성 과일인 멜론이 재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스파라거스나든지 뭐 열대시금치 등 아열대 작물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특화 작물로 키우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육지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 수역에서 아열대성 어종이 최근 들어서 자주 잡히고 있죠.
네, 그 남해에서 동해 바다로 이어지는 그 바다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상어와 청새치 등 아열대성 어종이 종종 발견되고 있고요. 고등어, 멸치, 오징어, 보통은 저기 제주도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동해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 바다가 더워지면서 사라지고 있는 어종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입니다.
예.
씨가 말라버린 자연산 마른 명태 한 마리 가격 지금 50만 원입니다.
예.
500달러에 가까운데요. 자연산 명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민들에게 현상금을 걸어놓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랄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 학교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산이나 바둑, 한자,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뭐 학원에서 배웠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가운데 이런 걸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아이들이 주판화를 챙기고요. 바둑판 앞에서 목례를 하면서 아주 한 수 한 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한자로 사자소학을 외는 소리가 지금 학교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학교 정규 수업이 아니라 수업 뒤에 원하는 수업을 선택적으로 찾아가는 방과 후 수업에서의 풍경인데요.
예.
뭐 다른 주제의 방과 후 수업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산 바둑 한자 교실 오히려 반을 더 늘려야 할 정도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1980년대 웬만한 한국 아파트 단지에는 주산 학원들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만큼 뭐 대표적인 당시에 뭐 사교육 중에 하나였는데 주산은. 그런데 지금도 주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뭐 추억해보자면 선생님들이 앞에 서서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뭐 이렇게 네. 했던 주산 학원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주산 암산 학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한 4, 50대 장년층인들에게는 추억의 학원인 셈인데요.
예.
그 당시에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또 인기였고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이어서 주산으로 사칙 연산을 배우고 암산 잘하면 취직도 잘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신동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1970년대, 80년대였는데 요즘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집중력, 기억력, 좌뇌, 우뇌, 두뇌 개발이 효과적이다. 이런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바둑도 뭐 덩달아서 같이 인기가 있는 거군요.
네네. 집중력은 물론이고 바둑판을 앞에 두고 상대에게 예를 갖추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또 부모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들끼리 바둑이지만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머릿속에서 수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바둑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배우게 하고 싶다. 뭐 아이들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예.
한자 교실의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하게 한자를 좀 많이 알게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자소학, 명심보감 이 속의 내용이 그 인공지능 시대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기본 도리를 배울 수 있다. 인성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미국사에서는 1675년부터 2년 동안 인디언 원주민들과 정착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이른바 필립 왕과의 전쟁, 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던 식민지 개척자 로저 윌리엄스 목사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